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23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23번째 시간인데요. 책으로는 제16장, 순례자들이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의 영접을 받는다라고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 1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의심의 성에 갇혀서 절망의 거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순례자 크리스찬하고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의 그 폭력에서 벗어난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좁은 길을 따라서 순례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순례길을 가던 그들은 기쁨의 산들에 도착하게 되죠. 기쁨의 산들. 이 기쁨의 산들은 기억을 해보면 전에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을 때그 아름다운 집에 있던 사람들이 기쁨의 산들이 저쪽에 있는데 그 기쁨의 산들은 천국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던 바로 그 기쁨의 산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기쁨의 산들에 올라가 보니 정원이 많이 있고 과수원도 많이 있고 포도원도 많이 있고 맑은 물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거기에서 물도 마시고 몸도 씻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죠. 물론 그 기쁨의 산들에는 양들이 있었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기쁨의 산들은 누구의 산이고 당신들이 치고 있는 양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길은 천성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천성까지는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 길은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곳에는 지치고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서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믿음 그리고 소망이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났고 위험한 일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는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의 산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마음 놓고 편히 쉴 만한 곳인지 아니면 좀 처음에는 편히 쉴 만한 곳인데 나중에는 위험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곳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확인 질문에 대해서 목자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대답을 들려주죠. 이 기쁨의 산들은 천성의 주인이신 임마누엘의 땅이고, 이 기쁨의 산들은 천성으로 가는 길에 놓여져 있고, 천성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 길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산들에는 순례길에 지치고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서 쉴 만한 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목자들의 설명을 들은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갖게 되죠. 목자들 역시 두 사람의 순례자가 기쁨의 산들에 도착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산들에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환영하는 인사를 하게 되지요. 이 기쁨의 산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이렇게 일단 네 사람이 실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리고 자기들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저녁 식사죠. 그리고 편안히 쉬라고 쉬다가 다시 가시라고 힘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첫날 저녁에 헤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목자들이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을 찾아와서 산책을 나가자고 그러죠. 산책을 나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이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죠. 우리가 이 순례자들에게 이왕이면 좀 놀라운 것을 좀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이제 한 다음에 합의가 돼서 이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데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첫 번째는 오류산에 올라가서 어떤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조심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또 어떤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지옥으로 가는 샛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명이라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망원경을 주면서 뭘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 기쁨의 산들에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목자들이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을 처음 데리고 올라간 산이 오류라는 산이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아래쪽에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고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복음의 위대한 진리들을 비뚤어서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끔찍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목자들이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을 두 번째로 데리고 이제 올라간 곳은 조심이라는 산 꼭대기죠.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까 이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무덤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길도 못 찾고 무덤에 빠져도 또다시 그 무덤에 빠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오는 장면이 계속 보였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크리스찬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대답하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걷는 그 순례길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의심의 성에 끌려가 절망의 거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절망의 거인이 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폭행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눈을 뽑아서 이 무덤 있는 곳에 갖다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그 무덤을 못 벗어나고 그 무덤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무덤에 계속 빠지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비참함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목자들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크리스찬과 소망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의심의 성에 끌려갔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열쇠로 삼아서 의심의 성을 빠져나왔던 것이니까요. 하마터면 그 사람들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었겠죠. 또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불쌍하게 느껴졌겠죠. 자, 목자들이 순례자 크리스찬하고 소망을 세 번째로 데려고 간 곳은 지옥에 가는 샛길인데 이번에는 어떤 산 꼭대기가 아니라 낮은 계곡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문을 하나 살짝 열어주면서 한번 들여다보라고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문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짙은 어두움이 깔려져 있었고 안개가 자욱했고 불이 타는 듯한 소음이 들렸고 불에 태움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위선자들이 주로 가는 길이라고 예를 들면 에서처럼 자기 출생의 권리를 파는 사람들이나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파는 자들이나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는 자들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이제 소망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한때는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걸어갔던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뭐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자 목자들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꽤 멀리까지 좁은 길을 한참 걸었는데도 결국은 그런 비참함에 빠지고 말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아 정말 강하신 분에게 부르짖어서 힘을 달라고 이 순례길을 정말로 잘 걷고 완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리고 간 곳이 청명이라는 높은 산이죠. 청명이라는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망원경을 주면서 저쪽을 바라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자들이 준 망원경을 손에 든 크리스찬과 소망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그 무서운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망원경을 통해서 저쪽에 보이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 천성의 대문 같은 것과 그리고 천성의 영광을 망원경을 통해서 전보다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목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선물을 줍니다. 한 사람은 천성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를 주고 한 사람은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조언을 주고 한 사람은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혜를 주고 마지막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복을 빌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의 기력을 되찾은 다음에 다시 천성을 향해서 마지막 코스인 그 좁은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의 산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몇 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쁨의 산들을 보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철로 역정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기쁨의 산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자리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철로 역정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기쁨의 산들이라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쁨의 산들이라는 것은 순례자가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걸어가고 한참 걸어가고 많은 역경들을 통과한 다음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높은 신앙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쁨의 산들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이런 관점으로 기쁨의 산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그존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어떤 것을 앞에 두고 어떤 것을 뒤에 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어떤 시간적인 순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앞에서 허영의 도시와 허영의 시장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이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의심의 성에 끌려가고 절망의 거인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고 나야만 의심의 성을 만나고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거하고 의심의 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각각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라는 순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야 하는 존 번연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먼저 말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 순서가 꼭 그렇게 의미가 있는 시간적인 그런 단계적인 순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쁨의 산들이 뒷부분에 나와 있다고 해서 천국 가까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해서 아, 이것은 이 기쁨의 산들에서 순례자들이 경험했던 이 일은 좁은 길을 한참 걸어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잘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그런 위로고 기쁨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해석의 툴을 무시하는 그런 해석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쁨의 산들을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오랫동안 걸어간 다음에 도달하게 된 어떤 높은 신앙의 경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런 해석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겪고 있는 그 실제 체험하고 맞지 않고 그리고 그런 해석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교회 생활의 그 풍성한 유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회심을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산들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누렸던 이런 유익을 언제 누리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좁은 길을 수십 년 걸어가고 머리에 흰머리들이 많이 생기고 천국 갈 날이 별로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만 이 복을 누리는지, 아니면 그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매주일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그 참된 교회 속에서 이 모든 복들을 실제로 누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참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여기 존 번연이 철로역정 1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기쁨의 산들에서 누리는 그 유익과 복락은 매 주일의 교회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일과 비교를 해보면 안 맞는 거죠. 그런 해석은.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잘못된 해석은 교회 생활이 순례의 길에서 매 주일마다 천국을 향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풍성한 유익을 준다는 것을 놓치고 그냥 먼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어떤 한정된 복 혹은 한시적인 복,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고도의 복, 이렇게 이제 오해를 낳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기쁨의 산들의 그 위치, 나중에 나오는 그 위치 때문에 신자들이 좁은 길을 오랫동안 걸은 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과한 다음에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복으로 놓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름다운 집에 대해서 해설을 할 때 철로역정의 책에서는 아름다운 집이 거기에서 한번 나오고 두 번 다시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순례길을 가는 그 좁은 길 위에 항상 아름다운 집, 곧 교회는 있는 거다. 그 철로역정에서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혼자서 여행을 하고 나중에는 믿음하고 소망이라는 동반자를 만나서 여행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존 번연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간 것뿐이고, 사실은 좁은 길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교회와 함께,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은 그 한 대목에서만 등장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아름다운 집인 교회 안에서 늘 주일마다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거기에서 다시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집을 교회라고 해석은 잘하면서도 그냥 이것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고, 철로역정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이 크리스찬이 절대 사실은 혼자가 아니고 교회가 그 등 뒤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의 산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철로역정의 책에서는 기쁨의 산들이라는 것이 나중에 나오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인데 존 번연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놓고 설명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기쁨의 산들을 바라볼 때 나중에 나왔다고 해서 어떤 전에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순례길을 한참 가고 신앙이 어떤 고도에 올랐을 때 경험한 어떤 특별한 복이라고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은 아니겠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은혜 받을 것은 또 은혜 받고 그런 해석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이 발견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교회의 의미, 교회의 중요성, 매주일 순례자가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러는 그 교회의 일상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굉장히 큰 신앙의 축인 교회가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해석을 제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보시고 어떤 해석이 더 올바른 것인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쁨의 산들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기쁨의 산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자,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쁨의 산들이라는 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지역 교회를, 물론 거짓된 교회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례자 크리스찬과 그리고 소망이 기쁨의 산들에 도착했을 때 거기 이제 목자들이 있죠.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있고 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산이고 누구의 땅이냐 누구의 양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목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땅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교회를 얘기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들인 그 목사와 장로와 이 돌보는 이들이 주의 몸된 백성을 모아놓고 양처럼 돌보고 있는 곳이 이 지상의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산들은 그냥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왜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이 기쁨의 산들에 와서 쉬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순례길을 가도록 임마누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휴양지가 호화찬란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가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교회만한 쉼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큼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러는 휴양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기쁨의 산들은 영락없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들을 불러들여서 주일마다 또 불러드리고 또 불러드리고 또 불러드려서 그 순례길에서 얻는 피로와 괴로움과 고단함들을 풀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라고 불러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불러주시는 바로 그 모임 장소, 교회, 영락없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어? 앞에서 아름다운 집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아니 기쁨의 산들도 또 교회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름다운 집하고 기쁨의 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존 번연이 똑같은 교회를 놓고 그냥 교회를 놓고 각각 다른 차원에서 교회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아름다운 집은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골고산을 올라갈 때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집에서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누렸던 유익들은 쉬고 먹고 편안하게 자고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배우고 그리고 무장을 하는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는 그런 유익을 얻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나와가지고 겸손의 골짜기에 가서 아블로움과 싸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고 의심의 성을 통과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집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험난한 싸움을 살게 될 때 그 싸움을 준비시켜주고 그 싸움을 위해서 무장시켜주는 그러면서도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집으로 교회가 묘사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쁨의 산들은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험난한 세상에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고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고 의심의 성을 통과한 다음에 등장을 해서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이미 세상에서 힘들게 싸움을 싸우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며 피곤에 지쳐있는 순례자 크리스찬들에게 교회가 위로와 안식과 힘과 그리고 기쁨을 준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기쁨의 산들에서 뭐 서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무기고에 가서 뭐 무기를 공급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것은 아름다운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더 그런 것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뭐가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까? 기쁨의 산들에서는요. 일단 쉬고 먹고 자고 하는 이 기본적인 안식은 아름다운 집에서와 똑같이 언급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위험들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강조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자기들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위험에서 건져주신 은혜, 실패에서 들어올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을, 감사를,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천국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게 함으로써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또다시 현실의 치열한 전투, 영적인 전투 현장에 돌아가지만 천국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쁨과 소망에 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집에 비하면 기쁨의 산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보여준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기본적인 쉼과 안식을 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시켜줘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싸우게 하는 그런 측면이었다면 기쁨의 산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지치고 피곤해진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쉬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고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선명하게 보게 만들어줌으로써 소망을, 기쁨을 갖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의 산들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철로 역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교회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중요하게 안 다루는 게 아닙니다. 존 버년은 교회를 전반부에서는 아름다운 집이라는 측면으로 교회의 특성, 교회가 신자의 순례길에 하는 선한 역할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기쁨의 산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의 특성,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교회의 또 다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철로역정의 흐름을 이렇게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눈다 그러면 아름다운 집과 기쁨의 산들을 기점으로 보고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멸망할 도시에서 순례자가 출발하잖아요. 출발해서 아름다운 집까지 가는 것이 한 토막입니다. 그 토막에서는 한 사람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십자가 아래에서 얻게 되고 순례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토막에서는 아름다운 집을 출발한 순례자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까지 도착하는 것이 두 번째 토막입니다. 이 두 번째 토막에서는 아름다운 집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된 순례자가 어떻게 험악한 이 세상에서 위험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례길을 가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존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 기쁨을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토막은 기쁨의 산들을 출발해서 천성까지 이르는 그 여정 속에서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또 어떤 일을 겪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구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은 한 사람의 순례를 쭉 설명해 가지만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교회를 놓음으로써 아름다운 집이라는 이름으로 놓고 또 기쁨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놓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룸으로써 순례길은 우리가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길이고 교회는 그 순례길에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그런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무슨 베이스캠프나 무슨 캠프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세워져야 그 다음 명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처럼요.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은 교회의 역할,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은혜로움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쁨의 산들은 교회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존 버년에게 물어보면 존 버년은 교회는 기쁨의 산들에서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이 누렸던 그 모든 복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순례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순례자들을 주일마다 불러서 목자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쉬고 씻고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도록 참된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매 주일마다 부르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교회는 매 주일마다 순례자들인 크리스찬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천국에서의 쉼과 안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다. 존 버녀는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산들은 교회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것은 지난번 아름다운 집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은데요.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교회를 기쁨의 산들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갈 때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들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복들을 나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현실의 교회가 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 위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순례길을 가는 우리들을 매주일 불러 모으셔서 쉬게 하시고 은혜를 감격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으니까 나도 교회 안에서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사는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나에게 기쁨의 산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금 한 1분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한번, 현재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실 때 아, 교회라는 곳은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을 주일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교회에 대한 이런 관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출석할 때마다 학원 가듯이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뭐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나, 설교를 잘 들어서 좀 유익을 얻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교회 가서 아무개가 좀 보고 싶었는데 가서 좀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좀 어떻게 지내나 좀 알아도 보고 좀 좋은 시간 좀 가지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기쁨의 산들을 찾아갔던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피곤했던 마음, 더러워진 양심, 쌓인 죄악들을 말끔하게 씻고 쉼을 얻고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는가?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경배하려고 교회에 가는가? 주일에 하루 쉬는 거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서의 누릴 안식을 미리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루를 우리에게 떼어주신 거라고, 보너스로 쉬게 해주신 거라고, 달력이 빨간 글씨라서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쉼을 하루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좀 풍성하게 누려봐라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갈 때마다 아,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행복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맛보는 거지, 내가 오늘도 그걸 맛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가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 앞에서 아, 내가 교회에 대한 내 생각, 교회를 바라보는 내 관점, 교회에게 기대하는 나의 기대, 아,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거구나. 이런 것은 별로 소중하지도 않고 이런 것은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고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구나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그걸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서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교회를 기쁨의 산들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에게 기쁨의 산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저울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저울에 올려놓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를 바라보는 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를 먼저 저울에 올려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충실하게 제대로 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는 교회를 저울에 올려놔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나에게 기쁨의 산들인가? 이 질문을 비로소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이 성경을 따라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대로 순례길을 가는 나에게 영적인 쉼과 안식과 위로를 주는 곳인가? 교회 가면 뭐 재밌는 얘기해주고 재밌는 행사하고 뭐 신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차원의 쉼과 안식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피곤함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인가? 예배가 그렇게 내게 역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내게 그렇게 역사하고 목사와의 교제가 그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주일날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곳인가? 뭐 매주일 뭐 신비하게 막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고 막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주일을 교회 안에서 보내면 보낼수록 아,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아, 천국에서 내가 이런 쉼을 더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더 영원히 누릴 수 있다니 아, 정말 천국 가면 좋겠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이렇게 부족한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이런 쉼과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천국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야,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에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에게 내 교회는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정말로 기쁨의 산들로 여기고 기쁨의 산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가 나에게 기쁨의 산들이 줄 수 있는 은혜와 위로와 쉼과 복들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정말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쩌다가 이 교회가 그런 기쁨의 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죄이오니 우리의 타락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산들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런 곳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교회의 리더십이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교회를 오락실로 만들고 노래방으로 만들고 사교장으로 만들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교회에서 도망쳐서 기쁨의 산들이 주는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된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이 내용을 생각할 때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을 먼저 저울에 올려놓고 나는 교회를 정말로 기쁨의 산들로 여기고 기쁨의 산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찾아가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저울에 올려놓고 정직하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나에게 기쁨의 산들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일단 이 16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유익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다 해설을 못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쁨의 산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16장 기쁨의 산들을 주제로 다시 삼고 북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